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사실 전도를 나가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특히 좀 논리적으로 따지기 좋아하시는 영국 지식인들 가운데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신론자 중에 정말 유명한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갓 딜루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은 영원한 형벌을, 정확히 말하면 구약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구약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져오고요. 거기서 하나님이란 주어를 중국의 어떤 장군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장군으로 바꿨던 그 대사는 많은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그는 이것을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 선한가? 사실 그는 그의 식견으로 하나님의 판단하는 방법을 택했죠. 사실 저는 이걸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간증을 하는 프로가 하나 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자주 보진 않는데요. 샤머니즘에 좀 관심이 있어서 무당의 어떤 간증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보통 악귀가 그 무당을 어떻게 괴롭혔고, 그리고 수많은 무당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갔는지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데요. 보통 그 무당이 접신을 하고 모시겠다라는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을 하고 나서는 대부분의 무당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수없이, 그리고 간증하시던 분조차도 알 수 없는 병으로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런 신이 정말로 선한 신인가요? 저는 이것은 악한 신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을 믿었을 때 그것이 악하기 때문에, 악귀이기 때문에 결국 병이 생기고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자들이 악한 신을 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악한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신론자들이 혹시나 왜 그 하나님을 멀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멀리 하는지 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함의 문제는 하나를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주님이시잖아요.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야 되는 삶의 주인이시죠. 근데 정말로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도 하나의 그런 그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거죠.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선하시다면 정말로 이상한 걸 주시진 않을 거 아닌가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길을 좀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아버지라면요, 진짜 아버지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얼마나 자식이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시겠어요. 저는 아직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요. 네. 하지만 저는 이 선함의 문제가 더로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자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옥을 만드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 전제를 깔고 항상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악해 보이는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방법,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와서도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도 하지만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초월성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셀에서 다 마태복음을 하고 있다고 해서 되게 긴장을 했는데요. 저희 본문이 마태복음이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이요.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이것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서 먼저 예비하겠다고 14장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요, 이래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와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요. 그래서 14장 9절 11절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아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 자체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믿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것을 행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뭐 엄청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로 노력합니다. 솔직하려고 하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사람은 믿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행동을 통해서 믿어준다라는 것. 여러분은 사람들을 믿을 때 어떤 것을 보고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사람을 믿을 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신자에게 행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악을 어떻게 허용하시는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는 유다를 배신자로 알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 같은 데서도 이제 뭔가 배신을 하게 되면 유다라고 불리더라고요. 뭔가 유다라는 그 이름이 배신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26장 15절 16절에는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먼저 유다는 사실 14절에 찾아가서요 얼마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은 30의 가치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30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요. 히브리 노예의 몸값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21장에 32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소의 임자의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법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가 불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얼마나 배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30세겔은 얼마일까요? 저 디폴트 값이지 않을까요? 은을 뿔로 받쳐서 죽은 그 이유일 테니까요. 예수님은 죽지도 않았고요. 살아계신 가장 어떻게 보면은 마구간으로 나오셨고 죽을 때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12명의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 이 제자들한테도 되게 센세이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요. 딱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관점인데요. 거기서는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그 유다가 그것에 동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돈 때문입니다. 은 30이라는 것. 그 돈이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뭐 유다가 예수님의 힘을 알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무대를 통해서 뭐 수많은 로마의 압제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숙청하기 위해서 뭐 또 다른 견해로는 뭐 로마로부터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예수님이 이제 저 방법은 실패할 거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은 이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배신을 했다라고 추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근데 제가 뭐 한 가지 견해를 더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전투적 리더십 대신 고난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자기가 고난의 길을 걸을 거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배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저는 설득력은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요. 정황상 증거밖에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동기는 돈과 마귀가 생각을 넣었던 것. 그는 사실은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그 동기에 대해서 제자들은 물어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새벽 예수님이 잡혀가고요. 그래서 성경은 저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추론했을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동기를 유다한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유다가 제사장을 만나는 행동 이후에 그 행동, 저희 본문에 읽었던 행동 바로 이후에 더 명확하게 배신자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문찬이라고 불리는 그때 말입니다. 제자들은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다음날에 해야 할 일을 이르시고 준비하고 날이 저물 때에 같이 앉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바로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사실 이 말도 조금 이상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근심하고요. 근데 각자 자신들은 아니라고 서로 변명을 하기 바쁩니다. 자기 자신이 배신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마 왕 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누명을 쓸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오를 수도 있으나 제자들의 방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제자들이 이때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고 예수님은 기이한 말을 하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건가 동시에 나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저주가 없지 않나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을 뻔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갈 길을 가지만 그 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잘 살아야 할지 아닐지 저희는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곳에서도 자기를 배신할 자가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유다를 알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찬을 먹고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예수님과 유다만 그 배신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 싫으니까 배신하지 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자는 갈 길을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결과를 이르셨습니다. 어떤 곳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하셨냐? 악이 너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같으면 배신자를 알고 있다면 좀 힌트를 좀 직접적으로 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주셨던 이 힌트들은요, 다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같이 넣는 것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담가서, 물에 담가서 입에 넣어주기까지 합니다. 저도 한 7, 8살 때까지 누군가가 부모님께서 밥을 먹여주셨는데요. 그것이 친밀감의 상징이라고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문화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친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 25절에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 비해서 마태는 보다 더 유다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 좀 더 집중해 있다면, 이것은 뭐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마태 공동체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배신의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21절엔 나와 함께 상위에 있는 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위에 손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각자 다른 곳을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떤 분은 유다만 기억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각자 보는 관점이, 그리고 각자 보는 것들이 저는 다 은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접 적셔서 그의 입에 넣어주죠. 요한은 이 가룟유다의 이야기에 되게 진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기 위한 키포인트인데요,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 절에 마귀가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과 반대되는 대조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자 유다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돌이키기를 바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없지만 끊임없이 시그널로 친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같이 넣는 행위도 친밀감의 행위고요, 그리고 입에 먹여주는 행위도 친밀감의 행위이고, 손 위에 같이 그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내가 말하였다, 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 할 일을 해라 하고 유다가 떠나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다가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원래 어떤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이 마지막 만찬의 상황에서 유다에게 배신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거 넘어서 심판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선하셔서요. 그 죄를 볼 수 없는데요. 그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다까지도, 유다가 배신하는 상황까지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모를 만한 그 사인들을 계속 주어가며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님을 정죄한 모습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죄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고 나옵니다. 27장 5절에요. 태어나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자주 했던 생각인데요. 유다가 올바르게 회개하면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속죄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목에 매달려 죽는 것이 속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자기 방법을 택합니다. 지옥에 갔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지만 아마도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태어나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저희를 이렇게까지 부르십니다. 배신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부르시는데요. 저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으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반응해야 될지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정의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모두가 동의를 해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배신자를 알고 있다고 친밀한 방법으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 방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바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배신하지 말라고. 나는 내가 할 길 갈 수 있다고. 저는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계속 죽기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격적이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계속 부르셨습니다. 모두를 살리는 것이 옳을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다는 결국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예언에 성취합니다. 저는 그 인격적인 방법이 우리 예상을 항상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 자주 얘기하시죠.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를 이렇게까지 배신자를 끊임없이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속마음까지 저는 다 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가만히 있으신 것은 여러분이 돌이키길 바라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참고 계시고요. 지금도 참고 계시고요. 지금도 저의 부족한 면을 참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배신자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속 깊은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하러 이제 오실 것입니다. 12장 47절에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48절에는 요한복음 2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끝까지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은혜스러운 것은 오늘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심을 믿고 정말 그 선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지언정 정말 그 행하심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보고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고 여러분 오늘부터 바뀌어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삶의 끝자락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이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끔찍한 일로 끔찍한 결과로 항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 조금씩 마음에 주는 어떠한 감동이 되었든 성경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되었든 돌이키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기가 죽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믿고요. 이 초월적인 부분은 사실은 초월적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가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